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며 찬송가를 함께 부르며 또 기도를 드리며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또 다 같이 묵상하며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며 또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늘 기억하며 마음에 깨닫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 미천한 종의 심령에 계시고 또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속죄신앙 가진 모두들의 심령에 이미 인치심으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의 교훈 안에 살게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3장 말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함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만은 1절 2절 보십시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에돔에서 오며,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을 가르치죠. 에돔은 나라 이름이고 보스라는 에돔의 한 도시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 홍의는 붉은 옷입니다.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포도즙 틀을 밟으면은 포도가 다 터져가지고 옷이 붉게 물들여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에돔과 보스라에서 원수를 갚는 자이며 그의 옷이 피로 물들어 붉다고 붉다고 묘사하시며 또 자신을 의를 말하는 자이며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묘사하십니다. 그는 공의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당신의 의복이 붉으며 당신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전쟁이 나고 죽으면 군인들에게 피가 튀고 그러겠죠. 옛날 같은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옛날 전쟁은 더 그렇죠. 주로 칼과 창과 이런 것을 사용하면 피를 많이 흘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총을 쏘아도 피를 흘리고 결국 피가 흐르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악한 이방 나라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이 붉은 것은 공의의 심판자로서 이방 나라들의 많은 사람을 죽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뜻이죠. 3절 와보십시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뛰어 선혈 좀 강한 표현입니다. 그냥 그들의 피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들의 피가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혹은 내 구속할 해라는 나의 구속받은 자들의 해가 나의 구속받은 자들의 해 해는 한 해 두 해 하는 그 해 말입니다. 나의 구속받는 자들의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그들의 피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자, 이방을 심판하는 날, 그때는, 그 해는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도와서 그 일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열방을 심판하시며 홀로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와 함께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심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며 그 피가 옷을 더럽힐 것입니다. 또 열국에 대한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구원이 되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구원이란 같은 개념이죠. 그는 인류의 원수인 사탄과 그리고 악령들을 친히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며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구원 섭리의 중요한 내용이죠. 결국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악령들의 역사가 많은 세상이고 사탄과 악령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악된 죄성과 또 죄악된 습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죄를 많이 짓는 세상, 죽이고 죽고 속이고 속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과 악령들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지옥에 형벌을 내리시고 또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옥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러에 증거되어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다. 7절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네,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대적자가 아니시고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렇게 쓰여 있고 고대의 역본들이 히브리어 원문대로 헬라어 역본이나 수리아어 역본이나 라틴어 역본이나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우리의 본문에는 히브리어 마소라 학자들이 본문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각주 같은 것이 난회주라고 하는 주가 붙어 있는데 제가 간혹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쓰여 있는 본문은 케티브라, 케티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쓰여 있다 그런 말인데 쓰여 있는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케레라고 이렇게 읽어라 하는 이렇게 읽으시오 하는 그런 난회의 그런 표기들이 있습니다. 마소라 학자들의 그런 그 표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케레를 따라가지고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고대 번역들이나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냥 그렇게 방금 제가 읽은 대로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대적자가 아니시고 아니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도 뜻이 흘러가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대적자가 아니시고 그 말은 나중에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신다는 말이 있으니까 좀 대조되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자가 되시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대적자가 아니시고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옛날 모세와 모세 시대에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지금 회고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긍휼과 큰 은총을 찬송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사랑과 긍휼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자가 아니셨다. 그들을 위하는 자이지 대적자가 아니셨다. 또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마치 아빠가 엄마가 어린 아이들을 번쩍 들어서 품에 안고 그렇게 돌보며 또 지켜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들고 안으셨다, 드시고 안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또 그 긍휼 그 많은 자비 또 베푸신 큰 은총 또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셨다는 그 사랑과 긍휼, 자, 자비, 긍휼, 자비, 은총, 사랑, 긍휼, 자, 여섯 번이나 비슷한 동의어들이죠. 자비나 긍휼, 은총, 사랑 다 비슷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또 15절에는 두 번 더 그런 말씀이 나와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전적인 자비와 긍휼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된 것이죠. 우리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요. 10절 넘어가 보십시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부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전에는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대적자가 아니시고, 예,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근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또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자,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때는 모세 시대를 회상하고 회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령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자,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우리는 그 백성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그리고 그가 기억하셨다, 그들이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단수로 그가 기억하였다. 옛날 영어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그가 기억하였다. 히브리어 원문대로. 그러면 여기에 그는 그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고, 그러면 11절부터 14절에 이 내용은 백성들의 말로 번역,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렇게 번역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러나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든지 백성이 말했든지 내용은 동일한 것인데 그걸 읽어보십시다. 우리말대로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성령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요단강이 갈라진 그런 사건들을 말하겠죠.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어디 갔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버려두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예시대를 회상하는 말씀이죠. 지금은 사람들의 말, 그 백성의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동일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긍휼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죄악되고 연약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으며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 통과하게 하시던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죄악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아, 저 이스라엘 사람들 참 못됐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우리로구나. 우리 속에 저 죄성이 저런 연약성이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짓밟았단 말이죠. 대적자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허물어뜨리고 불태우고 또 성전을 짓밟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의 구원을 간구하여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라고 표현했어요.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거듭 부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두 번 주는 우리 아버지라고 거듭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그들에게로 돌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5절에 간곡한 자비라는 원문은 재미있습니다. 간곡한 자비라는 원문의 문자적인 뜻은 당신의 창자들의,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의 그런 말 하지만 주님의, 당신의 하여튼 말 그 뜻은 당신의,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창자들의 시끄러운 소리,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뭐 창자가 있겠습니까? 영이신데. 그러나 사람에게 창자가 있죠. 또 사람이 창자가 막 아프면 애가 탄다고 그러죠. 애가 간장이 녹는다, 애가 탄다. 막 그리고 속이 막 시끌시끌하게 막 끓는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뱃속에서 만일 소리가 좀 많이 안 나서 그렇지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가지고 뱃속을 대보면 오 이상하다, 보통 때는 정상적인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아주 요란한 소리가 날, 속에 싸움 나는 소리 같이 애간장이 녹고 애가 탈 때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표현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간곡한 자비,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바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고집불통이고 패역을 부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해요. 간장이 높고 애간장이 높게. 그래서 창자들의 시끄러운 소리, 그런 문자적인 뜻은. 그러나 우리는 간곡한 자비, 자비와 긍휼, 자비와 긍휼, 간곡한 자비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심정을 잘 묘사하는 말입니다. 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자, 구속자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또 그는 이제 이스라엘 성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의 구원과 회복이 오직 하나님께서 돌아오심으로서만, 즉 그의 자비와 긍휼에 개입하심으로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의 지금 끝부분인데, 거의 그 66장이 끝이니까 63장 끝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사야는 이런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진리,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예레미야가 깨달은 진리,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의 진리, 깨닫게 된 진리와 동일하죠. 예레미야서도, 예레미야서는 좀 더 이사야서보다 더 분명하게 보인다고 생각되죠. 거기에 보면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과 무능력을, 사람은 심히 부패된 존재이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존재이다, 구제불능이다, 치료 불가능한 죄인이다, 그렇게 예레미야 17장 9절이든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3장, 예레미야 13장에는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없듯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런 아주 절망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끝부분에 가면, 예레미야 애가에 넘어가면, 특별히 애가 5장에 가면 5장 21절에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예레미야도 했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소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스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감리교나 성결교 신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왜 우리를, 우리 어떻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돌아가는 거죠. 사람이 결단하고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자기가 결정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알미니스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은 성경을 오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학, 칼빈주의 신학, 개혁신학, 장로교의 신학,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의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그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호와여, 애가 지금 5장 21절 본문 말씀도 같지만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해져 있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긍휼의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간곡한 자비와 크신 긍휼에 있다. 여기 오늘 본문과 같이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돌아오시옵소서. 주께서 오시면, 주께서 오셔서 주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우리가 이 강팍한 마음, 어두운 마음이 밝아져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겠나이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본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하나님께서는 의의를 말하는 자이시다. 또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나타난다. 공의의 심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벌하실 것이다. 사탄과 악령들과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은 두려운 공의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주 피를 흘린다.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선혈이, 그 피가 옷에 다 튀겨서 옷이 붉어졌다. 이렇게 두려운 말이죠. 우리가 피를 보면 우리가 다 두려워하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 생명의 희생을 의미하는, 생명이 바로 피를, 피가 생명이고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본장에서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긍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간곡한 자비, 간곡한 자비. 그 간장이 끓어 오르는 같은, 그런 간장이 녹아내린 것 같은 그러한 간곡한 자비라고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구원은, 심판도 하나님의 두려운 능력이죠. 능력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그러나 강팍한 우리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시는, 그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같은, 죽은 육신을 살리는 것과 똑같이 영적으로도 죽어있는 영혼들, 어두워져 있는 영혼을 밝혀서 눈을 뜨거라, 눈을 뜨거라.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들을 귀가 없느냐? 아직도 성격에 흥미가 없느냐? 그렇게 주께서 물으시죠. 깨우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람의 심히 죄악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고 광야 사건이고 가나안 정복의 사건이고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부터 또 여호수아까지의 모든 사건이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한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부저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어찌하여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 원망,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기 일쑤였고 가나안 정복 후에도 사사시대의 역사는 반복적인 불신앙입니다. 불완전한 순종, 반복적인 불신앙, 불순종의 일이었고 이스라엘 열왕시대, 수백 년의 열왕시대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모든 거짓과 죄악이 가득한 사회가 되었다가 망하고 만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와 이스라엘은 참 나쁜 사람들이로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다니 참 나쁘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쁘죠. 이스라엘이 참 나쁜 나라인데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은 우리와 우리다. 우리가 똑같다. 이스라엘은 한 예에 불과하다. 이스라엘만 나쁜 것이 아니라 이방은 더 나쁘고 이방은 아예 하나님도 없는 우상 숭배 충만하고 음란 충만한 그런 사회였고 이스라엘도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정체를 보이는 것이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은 무지와 완고함과 완악함과 은혜 배은망덕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역함으로 배역함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악한 성질이죠.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은 곧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결국 이사야도 예레미야와 똑같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얻을 자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람이 이처럼 전적으로 부패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 중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을 알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가질 자가 하나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밖에 없고 늘 깨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여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고 조심해야 되겠죠. 둘째로 우리가 사람의 심의 죄악됨을 알아야 되고 셋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성경의 진리죠. 성경이 우리의 죄악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 얻음을 깨닫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진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만한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천국보다 세상의 부귀 영광이 더 크게 보인다면 참 무지한 우리일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정말 다 이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만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누리고 감사히 먹고 쓰고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없어도 하나도 나는 불행한 자가 아니다. 내가 만일 굶어 죽으면 굶어 죽어서 천국 간 사람 많지요. 없지만은 예수님 잘 믿다가 굶어 죽어서 천국 갔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천국 가십시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고 그랬고 예, 비상한 때는 비상한 방식으로 예,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엘리야를 먹이시듯이 예,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만일 우리가 굶어 죽고 또 병들어 죽고 또 환난 가운데 죽는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정말 우리가 진리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잘 믿다가 만일 그것이 이제 순교 같지는 않겠지만은 굶어 죽는 것이 순교인지는 몰라도 예수님 잘 믿다가 굶어 죽는다면 죽는 우리가 되는 이런 각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땅의 것들이 참 별거 아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세상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집은 몇 채나 있습니까? 은행 잔고는 몇 억이나 있습니까? 몇 천만 원 있습니까? 예. 또 땅은 좀 있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배설물로 여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어림없는 얘기하죠. 나는 예수 믿고 그런 손해보는 일은 나는 안 합니다. 아, 그거 다 내놓으라고 하는 말도 아닌데도 그런 진리 앞에서 아이고 예수 믿고 나만 손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지 않고 아, 그 정말 옳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히 쓰다 가기를 원하고 또 감사히 누릴 것이 있으면 감사히 사용할 것이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귀중히 여기고 찬송가 가사 있는 대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십자가의 의만 자랑하고 의지하고 천국만 자랑하고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기다리고 소망하고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고 선한 일에 힘쓰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오느라 오느라 요새 몸 약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예, 뭐 좀 어지럼증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배가 좀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관절이 약하기도 하고 관절 약한 것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귀가 잘 안 들리는 분, 눈이 잘 안 보이는 분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망가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때는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좀 몸이 예? 그래서 좀 약한 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때는 그래 새벽기도 나가지 말고 좀 쉬어요. 제가 젊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몰라갖고 다 예, 몸이 아주 힘드는데도 예, 새벽에 기도 가야지 저 산기도 굴에 가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몰아댈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참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좀 인간적으로는 너무 좀 심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연약한 때가 우리가 있겠죠. 나이가 들면 다 연약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혹은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있게 굳건하게 살다가 죽음은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살다가 건강의 문제도 혹은 경제의 어려움을 가진 성도는 혹 없습니까? 또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마음에 힘든 그런 성도는 없습니까? 어떠한 환경 여건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진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더욱 알며 또 우리 자신이 심히 죄악됨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들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그 긍휼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또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어떠한 환경, 여건, 육신의 조건, 세상적인 조건 속에서도 낙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